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를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와 같이 쭉 가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그 환난과 고난은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며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며 사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잠깐의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그 옛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외쳤던 것 같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잿된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휴거와 관련된 궁금증인데요. 첫 번째로 화액과 장래 노하심에서 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고 계시는 성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화액 전에 간다라고 하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 같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화액전에 취하여 감탕하고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계시며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화액전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까? 참말이에요. 말씀의 약속인데 저도 믿고 화액전에 갑니다. 의외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말만 지금 강의를 할까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전 휴거냐가 이번 강의들의 주제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종교 개혁사와 순교와 핍박 등에 관한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세히 연구는 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전하고 왜 순교하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또한 가지, 그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그것이 최상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 집의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돈을 벌러 객지로 갑니다. 떠나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울지 마라.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올게. 너희 거할 곳을 예비가 되면 부를게. 고생스러워도 서로 참아라. 그러나 그 엄마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오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치 그 엄마의 말이 진심이 아니고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순교의 성도들이 속히 오시고 지체하지 않으신다던 예수님을 원망하였을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자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상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한 절씩만 읽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절들을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상중과 암회가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염이나 칼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이상하죠?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보존하여 두신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로마서 5장 2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순교자분들의 고난과 핍박은 그저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잠깐 보여주고 지나가는 그런 연민과 감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순교자 성도분들께서는 십자가와 사형틀에서 기쁨과 찬양함으로 생명을 마쳤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세상죄를 다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대신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말씀대로 단지 화액전에 장례 노하심으로 건진받기를 원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불만과 불신앙에 만연했을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자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 하나님, 이것은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액전에 노하심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희롱과 채찍으로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가두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돌로 치고 칼로 자르고 사자에게 주며 피부를 산채로 먹이고 불로 태웁니다. 근데 핍박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너희가 인정함만 하면 너도 살고 자식도 살려주리다. 그러나 그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대다수의 분들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순교자분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과 역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의 상황에 계셨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라면 그 시대나 상황에 이유를 대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께서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화액과 장래 노하심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그 불의와 진리를 배반하는 불신자들과 세상의 음녀 바벨론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준비하신 자비가 없는 진노의 잔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며 도적같이 오시는 것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불신자들에게 내릴 진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잔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진노의 일곱대 잔의 잔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해계치 않냐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자 진노의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대접을 쭉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세상 마지막 역사를 요한계시록 13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되고 그 다음에 땅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 땅 짐승이 우상의 경배와 666표를 강요합니다. 경배 안 하는 자는 며칠이든 이건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 죽이고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천 이건 열매 14만 4천 일어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세력과 무너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외치십니다.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자들이 또 나오고 14만 4천 명 이후로 또 우상 숭배 및 666표를 거절하면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세상의 바벨론 세력들과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화액이며 진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에 추수 심판이 있고 혼인잔치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음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잘 들으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천천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앞에 다섯 대접을 쏟으시고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즐겨 목회자분들이 즐겨하던 그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시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죠? 말씀에는 여섯 대접 후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7대접의 심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대접은 666표와 우상숭배를 한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면 그 다음에 두 대접은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이 모두 죽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세 번째 대접은 강이 또 피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대접에 태양으로 태우나 그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다섯째 대접에는 짐승의 보좌와 새 더러운 짐승의 보좌와 어둠이 짐승의 보좌에 어둠이 있게 되며 고통과 종기가 있으나 회개치 않습니다. 자, 여섯 대접에 새 더러운 영이 모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가 됩니다. 그리고 7대접 때 성전에서 되었다 하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과 우박이 쏟아지며 바벨론이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이루었다 외쳤듯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관용이 다 되었고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죽음의 수가 다 찼고 세상 사람들 중에 내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되었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번개와 큰 음성과 가장 큰 지진이 나며 만국과 세상과 바벨론 성의 멸망, 특별히 바벨론 세력의 멸망에 대하여 17장과 18장 음료에 내릴 심판과 바벨론 멸망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음료는 바벨론입니다. 이 재앙으로 성과 산악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본 선지자들께서 어떻게 기록을 하셨나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요엘 1장 1절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다니엘 9장 9절 말씀에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와 불꽃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번개와 심판의 도구로 오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날 여섯 대접 후 베드로 후서 말씀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와 계속 16장의 7대접의 그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는 사망과 생명뿐입니다. 주님은 빛에 거하십니다. 그 빛이 이 재많은 인간 세상에 비치는데 과연 누가 살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0절, 20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환난과 세상을 이기는 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그러나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사단과 한번 강건한 믿음으로 싸워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화액 정과 장래 노하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 당시에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화액전과 치하감을 당한다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신다는 이 말씀에 진정한 의미와 믿음을 상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전쟁을 앞둔 주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깨어있고 근신하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환난 전에 우리는 다 올라간다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 오해되고 잘못 알고 있는 천년왕국의 시기와 목적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의 심판은 언제인가?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금은 영생이며 또그 받는 시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그 약속하신 상금을 받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상금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된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급은 천국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상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 오실 때 상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의인은 언제 심판을 받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받을 그때에 의인들은 자신의 생애의 결과를 통해 상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은 앞서 성경을 살펴보아 같이 의인들이 상을 타는 시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모순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이 백보자 심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인들도 이 백보자 심판에 서야 될까요? 이러한 모순성의 가장 큰 문제는 의인들이 받을 심판과 악인들이 받을 심판의 순서와 내용을 혼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늘의 신성한 재판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은 한 자리에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의인들에 대한 수치와 모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들하고 같이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저도 부끄럽고, 저에게는 영광이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지만, 마지막 추수시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같이 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구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합리한 재판 장소를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에게 주님 재림의 날에는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며 나우디아 교회 시대에 그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을 영광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요한계시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임마와 소년의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마음 깊숙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심판하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늘의 거룩한 법정에 동일한 신분을 갖고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백보좌 심판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의인들은 언제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중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계시며 성경은 이를 깊이 생각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십니까? 그것은 구약에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이해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의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구한 죄인이 그 죄에서 진정으로 떠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통한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 사람의 회개의 제사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다가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를 통해 완전한 죄의 도말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도말이란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죄의 용서를 비는 죄인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어떤 영혼도 선한 행실이 전혀 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그 노력 또한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협력과 동행만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회개와 두 조건이 서로 연합이 돼야 진정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인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가 합해져야 그것이 대속죄일날 죄의 도말이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밑바탕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거저 주시지만 회개의 몫은 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죄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였고 받았으나 한 가지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난 진정한 회개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원은 죄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 밖으로의 구원이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죄 안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는 마귀의 일을 소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회개에 관한 문제는 BC 760년경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인들의 회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요나 선지자 회개의 말씀이 전해지고 약 100년이 지난 뒤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는 100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회개의 마음과 기도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이유와 목적을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과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를 병행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의 삶의 여정을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대속죄의 날처럼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끊쳐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교훈입니다. 자, 그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영생인 첫째 부활과 심판인 둘째 부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교리와 교단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환란 전시구를 믿는 여러분들의 7년 환란 도표가 있습니다. 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과 성도들과 지상 재림하시면 7년 환란, 그러니까 끝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교회에서 부르시는 찬송을 통해 그 시기를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과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가사에는 천년왕국의 시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년왕국을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불렀던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그런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성전으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찬송가를 보면 참 흥미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올라 가겠네. 매우 짧지만 이 가사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천년왕국이 이를 시기와 성도들의 휴거 시기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찬송가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다시 불러보시고 이 찬송가 가사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보다 낯을 몰 그래.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직접 해야 돼.
이런 걸 보신 거 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봉사를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
막 치고받고 싸우는 지금
모르겠어.
몰라요. 뭐 인도 가겠다 그러더라고. 뭐 150. 뭐 말레이시아 가겠다 뭐 80. 네, 제주도 간다.
거듭남이 필요한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숨을 다 기시다가 그렇네. 저 사람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